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극작가 중에 1906년에 태어난 사뮤엘 베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세기 가장 뛰어난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를 익히고 대학에서 프랑스어와 이태리어를 전공한 후에 파리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대부분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1952년에 출간된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처음에 프랑스어로 쓰고 이어서 다시 영어로 썼습니다. 이 작품은 자아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희비극이라고 불립니다. 베케트는 이 작품으로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막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등장인물이 5명에 불과합니다. 1막의 배경은 어느 시골길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한 그루의 나무 아래 저녁 시간입니다. 불황자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고도라는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확하게 고도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서로 동문서답하기, 욕하기, 운동하기, 장난치고 춤추기 등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도가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절망으로 깊어질 때에 고도의 소식을 알려주는 소년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도 선생님이 오늘 밤에는 오지 않고 내일은 꼭 오겠다는 말을 제게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막도 일막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막 역시 날짜만 그 다음 날이지 장소와 시간이 똑같습니다. 그 둘은 어제와 똑같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1막과 2막은 끝이 똑같이 끝납니다. 에스트라공이 말합니다. 자, 갈까? 블라디미르가 대답합니다. 그래, 가세.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초연되었을 때에 연출자가 베케트에게 고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을 때에 그는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도의 의미를 자유, 빵, 희망, 죽음 등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가 영어의 하나님을 뜻하는 God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 작품에서 에스트라곤이 가자고 말하고 블라디미르도 그러자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갈 곳이 없는 현대인들을 묘사합니다. 1막과 2막의 끝이 동일한 것처럼 과거의 사람들도 갈 곳이 없었고 현재의 사람들도 갈 곳이 없는 것을 묘사합니다. 또한 현재의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미래의 사람들 역시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블라디미르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네. 그리고 우리가 어쩌다 그 답을 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거지. 맞아. 이 거대한 혼란 속에서 확실한 것이 하나 있지. 그것은 고도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야.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로마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전 365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 후 주전 168년에 빌립보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2년에 로마에 내전으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과 군이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상당수의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 후 로마의 내전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주전 31년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로마의 내전이 종식되었고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황제에 오른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고 해산시킨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자신의 제대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그것은 식민지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채찍에 맞는 형벌을 받거나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에서 면제가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땅이나 집을 사고 팔아서 개인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고 도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 권리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혜택을 준 로마 황제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약 200년간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스스로를 세상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가져다 주는 평화와 물질적 풍요에 빠져서 먹고 마시며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자랑이었고, 그런 특권을 자신들에게 부여해준 로마 황제가 빌립보를 한번 방문해 준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백성인지,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 로마 사회는 신분제였는데 크게 세 개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반면에 로마 시민권자는 전체의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회의 생산활동은 대부분 노예들의 몫이었고, 시민들은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면 로마 군대에 입대해서 21년 이상을 복무하거나 사업을 해서 막대한 돈을 세금으로 바쳐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이탈리아 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속이 로마인 것을 자랑하듯이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소속이 하늘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의 의미입니다. 또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듯이 하늘나라의 법 적용을 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시민권은 국가나 정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상반절을 그러나 우리의 국가 또는 정부는 하늘에 있는지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속된 국가, 정부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도 중요하고, 그 곳도 중요하고, 그 분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유명한 비유가 세 개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곳을 강조합니다. 인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사람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세우는 심판의 장소가 바로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다. 그때에 어느 편에 서게 되는지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그 날을 강조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재능, 즉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랜 후에 그들의 주인이 돌아올 때에 자신들의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곧 구역 공부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산할 그때 그 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 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 날에 대한 의식이 영원한 상급을 결정합니다. 열처녀 비유는 그 분을 강조합니다. 열처녀들 중에 다섯 처녀들은 슬기로 와서 등에 충분한 기름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다섯 처녀들은 미련하여서 등에 기름을 부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등에 기름이 충분하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그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에 기름이 모두 다 충분하였다 할지라도 오신 분이 신랑이 아니라 마부이거나 하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다리던 처녀에게는 반드시 신랑이 와야지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그 곳, 그 날, 그 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분입니다. 그 분이 아니라면 그곳도 의미가 없고 그 날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다림은 아무리 간절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도 소용도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초가삼간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월급 봉투가 얇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분과 함께가 아니라면 구중 궁궐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감옥과 다를 바가 없고 억만금도 참된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2011년 우리 교회 표어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였습니다.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합니다. 기다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콰바인데 그것은 기다리다는 뜻 외에도 기대하다, 소망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의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하다와 기다리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피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하게 해 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뛰어난 운동신경을 지니고 강철 같은 체력을 지녀서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연전연승한다 할지라도 인생 경기에서 한 방에 나가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력에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진 그 재력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신을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력,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다가 그 인생이 난파선처럼 파산하는 경우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학력, 외모, 재능 이러한 것들이 자신을 굳게 평생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가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신문, 방송에서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구원하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우리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주거나 아주 조금의 도움만 줄 뿐입니다. 혹 우리의 삶이 고장나고 망가져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세속적 쾌락을 추구하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다른 대용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려야 하는지를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의 문자적인 뜻은 비천한 몸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유혹에 잘 빠지고 죄에 물든 몸입니다. 원함은 있지만 행함은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이러한 몸을 가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영광의 몸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을지라도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몸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낮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기를 간절하게 표현한 노래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작곡가 토스티의 기도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서러움에 가득 찬 내 마음의 이 괴로움 구원하옵소서 주여 크신 은총으로 이 무거운 내 짐을 벗겨주옵소서 험한 이 세상에서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나이다 나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나이다 보소서 나의 생명 사라져감을 순간마다 마지막 촛불처럼 양지의 눈같이 주여 당신 품 안에 내 영혼 다시 불러 소생케 하옵소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죄악에서 오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세상 고난에서 구하소서 나의 주여 도우소서 나의 주여 낮은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보다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기다린다는 것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시고 우리는 주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서 가사처럼 우리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요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일을 하여서 또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언제 오시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긴 달란트만큼 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은 그 주인을 기다리는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낸 그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고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소년의 입을 통해서 고도가 내일은 올 거라고 하지만 오지 않는 고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시거나 존재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인간을 찾아오지 않으시고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실 분이 있으니 반드시 그분을 기다려라. 기다리던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고도처럼 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주님께로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와 이인삼각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기다리는 삶을 살아낼 것이요. 우리의 매일매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욕망을 이루어줄 고도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고도를 기다리던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에게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